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아멘. 많이 더 읽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만 읽어도 우리 성도님들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곁에서 그냥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낼 때에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확신일까요? 첫 번째 확신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주님이 하시던 것 다 내려놓고 달려와 주실 거야 라는 확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오시기만 오시면 병을 치유해 주실 거야 라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시던 것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급한 상황인데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시간을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이 하시던 것 다 내려놓고 당장에 달려와 주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을 지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뜻이 뭐예요? 죽었다라는 뜻이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며칠? 나흘째가 되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주님이라면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또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면 여기에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죽어버리면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마르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생각의 경험의 박스 안에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큰 기적이에요?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기적을 맛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들고 가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라는 이 믿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또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닥쳐온 이 현실의 문제, 나사로의 병이 빨리 어떻게든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든다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게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붙들고 가자고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던 곳에서 어딘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산수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 4일. 자, 주님이 이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계셨어요? 이틀. 그러면 나머지 이틀은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주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날아가셨나? 우리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틀은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틀이 남았는데 메시지를 전해주러 오는 분들이 주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데 하루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까지 오는데 하루 그렇죠? 이것만 보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주님께 오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살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아니요. 계산을 잘 해보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출발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래야지 나흘이 되죠. 무덤에 있은지. 이제 이해되신 분만. 이건 또 뭡니까? 이건 갸우뚱한 분이 계세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에요. 그걸 계산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출발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출발한 자들이 전화기가 없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모르는 거죠. 병들었다라는 소식만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셔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죽은 지 이틀 된 자를 살리는 것과 나흘 된 것 살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던 사역 다 끝내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아신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절망적이에요.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요.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분명히 기적을 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붙들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기적을 행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붙들자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그 많은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있는 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주님의 손에 가져가 보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가 보면 주님이 뭔가는 해주실 걸 아는 것, 그거 믿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그분의 생각을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관계의 깨어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 뭐로 연결됐어요? 부활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실패는, 믿음의 사람의 깨어짐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시켜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절망이니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간구했고 금식기도 하며 시작하는데도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직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던 것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열어내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 한 해, 이 새해에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자라는 것.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인내하자.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간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닥쳐와도 내일은 부활의 기적이 시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30편 5절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걸 붙들면 우리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울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우리 주님도 아파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던지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는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돌을 굴리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를 막고 있는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시는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그 순종의 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겠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그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을 떼려고 하면 그 발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돌들이 있잖아요. 그 돌들을 주님이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랑 비슷하죠. 돌을 옮길 수 없는 변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거, 냄새가 난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면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돌을 옮기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를 묵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 부족한 나를 쳐다봐서는 도저히 기적을 일으켜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단 하나예요. 돌만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위로자로 찾아가서 사람을 품어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거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스스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사단은 늘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발을 떼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결코 살려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우리 집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묵상해서도 아니 됩니다. 문제를 바라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현실의 답답함을 쳐다보면 도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를 옮기지 못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도를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거.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 건강이 이렇게 약해졌는데 더 이상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 돌을 결코 옮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래도 죽은 자는 좀 어렵지 않아? 은혜교회 목사님이 떠난 지 3개월이나 됐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아?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먼 곳에 좋은 목사님이 오실 리가 없잖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감동 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이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그것을 뛰어넘어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남들도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무리 고민을 해도 고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안악 자손을 보고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안악 자손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 뒤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우리의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악져서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움직여야 될, 옮겨야 될 돌이 어떤 돌들이 있는가를 묵상하다가 제 인생 가운데 세 가지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바로 불신앙의 돌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에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신앙의 돌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치우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만 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꿈이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도 믿음의 자리만 서면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과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불신앙이 생긴 것. 그게 내게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걸림돌은 주님이 치워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문제를 내 문제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부정적인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정적인 말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알잖아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창조의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뱉는데 우리가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합시다. 긍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꼭 아니에요.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꼭 믿음의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꼭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믿는데 뭐가 아니 되겠냐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넘쳐나면 우리의 언어의 습관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도를 옮겨놔야 돼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기 좋은 마음의 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일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들어오시기에 좋은 마음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있는 내 마음,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쓴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나도 아픈데 쓴뿌리가 있으면 공동체를 더럽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상처와 아픔이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한 자는 위로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받았다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2017년 이 한 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내기 위한 목적으로 달려와도 성령님의 쿠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쿠션이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흡수해내야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내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옮겨내야 될 돌이 뭐예요? 불신앙의 돌 또 뭐예요? 부정적인 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상처의 돌 옮겨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아시고 나를 향한 더 놀라운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